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둡고 침침한 그 마음속을 다 완전히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지 저희의 어두웠고 저희들의 죽었던 시들시들했던 그러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분명한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그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 그 불필요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운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도 이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사들로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이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기쁘시고 아버지 진리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의 선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영으로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커버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못하면 다음 주에 마저 하고 오늘 하여튼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은 이 선지 엘리야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불러드릴 텐데 그것과 같이 쭉 연결을 해서 쭉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 중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의 그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에 대해서 더 크게 폭넓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영,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러한 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영, 받은 교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받은 영을 받은 그러한 교회 마지막 때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야가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축복,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한번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 그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를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넌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참 사람들이 들은 얘기를 그들이 전했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그 바로 엘리야 멀리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850년 전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나서 이미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광야에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증거했던 자기의 사촌 세례 요한의 영을 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그냥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면은 감각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엘리야 하면은 그 구약에서 특별히 그 열왕기상 18장서부터 쭉 나오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그 모세와 그리고 온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더 그 도단하게 그렇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 엘리야는 그동안 많은 그 이 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 유다로 나눠져서 두 나라가 한 민족들이 두 나라로 갈려서 혼탁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 열왕기상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르앗에 거하는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라. 어떻게 그 무명의 아합이라 이 아합 왕에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이 나라에 가뭄이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쭉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18장 1절에도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사. 그래서 이제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엘리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 왕에게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죠. 그 왕에 대해서 즉 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그 경험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래서 이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개케 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이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축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참 특이한 얘기를 썼어요. 이 열심히 특심이다 하는 그 말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상 그 19장 그 10절하고 14절에 두 군데 딱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10절하고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느 때에 이게 나오냐 하면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호렙산에 가가지고 호렙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무엇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답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아있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옵니다. 열심히 특심이다. 그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zealous for the Lord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주 열심이다 하는 얘기야. 그 남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질투하는 아주 passionate 하는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키우는 이제 그 선지자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학생들이 있는데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이 자기의 그 자기가 키우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아스다롯 그 상에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러한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생명이 위태롭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 갈멜산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은 하이파라고 있어요. 이제 그 북쪽에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레바논인데 그 바로 그 밑으로 그 토끼 코리처럼 이렇게 빼죽 나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그 이스라엘의 그 공항이 있는 데가 어디죠? 그 텔아비브. 아니야, 텔아비브가 아니고. 아니. Anyway. 그래서 지금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갈멜산이라고 한 데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 이단을 섬기는 이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죽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세벨에게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내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근데 그게 어디냐 어디로 도망을 왔냐 하면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지 도망을 왔어요. 갈멜산 있는 데서부터 부엘세바는 엄청나게 멉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한창 밑에요. 그래서 그 사해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사해에 있는 그쪽에 남단 쪽에 있는 그 바로 사막의 중간에 있는 그 큰 도시인데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까지 와서 숨었어요. 예,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적어도 한 200마일 내지 25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엘리야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었어요. 뛰고 걷고 산을 넘고 그다음에 그 사막을 지나서 그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이제 기진맥진에 있을 적에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제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더 거기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은 바로 호렙산까지 가요. 호렙산이 어디냐? 그 지금은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있는 그 시나이 반도의 제일 끝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기 5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가 있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바로 시나이 산이라고 하죠. 시내 산이라고도 하는 것을. 예. 바로 그 호렙산까지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은 훨씬 더 멀어요. 거의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거의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가 되는 더 큰 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40주 40야를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왔습니다. 왜 왔느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그 굴 속에서 나오라고 그러죠. 굴 속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그 앞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진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위를 흔들고 그 다음에 불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서워서 그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돌아가느냐 하면은 다메섹까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갈멜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 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라고 한마디 딱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셀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에게 네가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아합 왕의 후예가 될 예후에게 네가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너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걱정하지 마라. 바알 선지자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숨겨져 있는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남겨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이 중보하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합니다. 여기서 그 열심히 툭심인 그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제 40주야가 아니라 거의 80주야 아니면 120주야를 다시 걸어서 이제 저 꼭대기 다마스커스까지 이제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 분명히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던 열정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높이 높게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열심도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열심히 해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저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믿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은혜 받았다고 참 아주 펄펄 뛰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차차차차 다 사그러들고 그리고 다시 옛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무척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헌신을 끝까지 그 커미트먼트를 끝까지 따라갈 때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그 열심을 가지시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히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겁니다. 예, 이거는 바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녹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들려가신 거죠. 그게 바로 그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즉 엘리야와 엘리사를 띄워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장면인가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홀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홀연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갑자기.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던 전혀 생각지 않던 때에 갑자기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벌어지면서 불병거와 그리고 이제 불수레가 불말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는 자기가 떠나기 전에 물론 엘리사를 이제 인계를 했죠. 그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 그 하 2장을 보면은 몇 군데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그 마지막 네 번째 도시에서 네 번째 그 작은 마을에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베델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는 여리고로 오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단에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마다 이 특별한 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요단에 대해서만 성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단이라고 한 것은 이 바로 세례 요한도 바로 요단에서 같이 미니스를 했던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요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텐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단은 요단에서 바로 이 엘리야 선자는 휘거를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열심히 특심이었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휴거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대명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천사가 이제 자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예언을 받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빈들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이 많은 사람들 지나가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오면은 요단강에서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죄를 씻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모든 죄를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더러운 그 옷을 누더기 옷을 거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원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그 속 본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그대로 있고 해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먼지처럼 묻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빨고 씻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다시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그 발을 씻기시면서 그거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그 미니스트리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요단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단의 중요성을 또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받은 축복 중에 그 다음에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이 짧은 두 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보내신 성령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동시에 듣는 놀라운 그 삼위일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이제 세례 요한은 여기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 본문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라. 즉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신랑의 친구라고 세례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신랑의 친부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콜링을 자신의 그 본분을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즉 그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음성을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전체를 다 한 말씀으로 이렇게 컨덴서해서 그래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의 그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네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의 받은 축복을 볼 수가 생각을 해보면은 세례 요한은 순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 헤롯은 바로 나쁜 왕이고 그리고 헤롯의 부인이 더 나쁘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앙심을 품고 이제 그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개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느낌이 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홀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잠시 잠깐 동안 예수님과 오버랩스 되는 똑같은 그러한 일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는 그러한 그 미니스트리를 예수님과 잠시 동안 같이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순교로서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의 그 짧은 기간 내 거의 한 30대 초에 짧고 그리고 큰 생애를 살았던 그 세례 요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사람들 보기에는 참 그 팔자가 참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메시아를 나의 그 메시아의 친구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만큼 이제 그 메시아와 가까운 그러한 사이를 자신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꺼이 이제 그 붙잡혔을 적에 감옥소에 들어가서 이제 참 목잘림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그 불쌍하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왜 내가 신랑의 친구라고 했을까? 왜 신랑의 친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아시고 이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너희들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 이전에 이제 벌써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 증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내 친구라고, 신랑의 친구라고 스스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순교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이제 그 선택을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고 죽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느냐, 죽지 않느냐, 죽느냐, 그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끝까지 내가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순교를 한다면, 내가 목을 잘린다면, 세례 요한처럼 목을 잘린다면은 그들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그 첫 번 부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제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고 잠시 잠깐 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편하려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고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순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지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고 자매라라고 이렇게 우리는 호칭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신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6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배척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 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와 같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동고동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밖에서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헬라말로 그다음에 엔 성령, 그다음에 에피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바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것을 둘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둘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성령님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과 받고 있는 축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개별적으로 받는 그런 그 축복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수차례 제가 우리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바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콜링이었다면은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콜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때가 다 됐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고 그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미니스트리의 포커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힘들고 또 정말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참 허공을 대고 외치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 아프면서 밤에 참 잠이 안 와서 그래서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그 박복순 권사님이 저에게 라디오 24시간 미주 복음 방송 들을 수 있는 그 라디오를 참 아주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뭐 밤 11시서부터 뭐 1시에도 듣고 2시도 듣고 3시도 듣고 하여튼 30분 간격으로 수많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 미국에 있는 목사들 설교들을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데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전체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삽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축복받고 삽시다. 한마디로 하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능력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안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참 신부가 될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외면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서 그냥 오직 그 포커스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도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 그래요. 제가 들을 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실 텐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 도마스 주남 여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아주 더 깊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내가 내 자녀들이 정말 준비될 때까지 내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서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정말 깨어라 그리고 예비하라 지금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이제 롯의 초와 같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건 말건 또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황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올 때가 됐으니 준비하고 깨어서 그리고 회개하고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사탄이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이 교회는 참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만 계속 밀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사탄이 푸시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인비지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영원한 곳에 예수님이 계속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가르쳐주시는 반면에 그다음에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유혹에 빨리 쉽게 떨어지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바로 사탄은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 때부터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라. 돌덩이를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이제 꼭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저 이 밑에 온 시내를 봐라. 이 로스앤젤레스 시내가 다 이 넓은 데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똑같이 사탄은 지금 교회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제 이 그 미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소위 그 이벤트 오리엔트 행사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벌써 2000년 들어서부터 예루살렘에 2000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몇 대를 대절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갑니다. 가서 행진하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죠.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도 작년에 어느 그 교회가 중심이 됐어 선교단체가 중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또 2,000명을 보내서 거기서 행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거기에 있는 대통령과 또 거기에 있는 대사관에서 아주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빌어서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의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이상하게 뻗쳐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가지고 그리고 자꾸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했는가? 그리고 정말 선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건데 왜 자꾸 내가 능력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가서 큰 것을 짓고 내가 가서 많은 사람들로 이것을 대동하고 갔을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특징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기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고 재정이 풍부하고 내가 부자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고 아주 미저러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그다음에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주 한국 사람들이 소위 그 밀어붙인다 하는 것을 아주 즐겨 쓰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이것이 자랑,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 교회 자랑으로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러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변으로 물 밑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꼭 바깥으로 나타내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대절을 해서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전 미국에 있는 교회에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는 마지막 때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매달마다 2만 불씩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 전체에 들어온 그 헌금 액수의 80% 이상이 훨씬 넘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또 우리가 만 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을 또 찍고 그 다음에 그 DVD를 또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많은 목사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또 교회들에게 이것을 그곳에 있는 피터 멀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할린에 있는 김영원 선교사님에게도 우리가 또 3,000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 이걸 느낍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그래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쉐어하는 겁니다. 김영원 선교사님은 그 북방에 있는 69개의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교도소 거기에 복음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력을 다 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교 헌금을 보냈을 적에 거기 그 북방 선교를 위한 선교 종합 센터를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서 그래서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받을 축복은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받은 거 이거 하고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예언의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 이것을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됐다 하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 노집사라고 하는 이 그 샌디에고 근처에 있는 그 수암 밑에서 멕시칸들 상대로 해서 장사하시는 그분의,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아주 그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 아주 습관이 돼서 눈 감고 잠자기 전까지 계속 하루 종일 방언하면서 그러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늘 천사들이 그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그 악령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같이 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이걸 얘기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자기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고, 자기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을 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참 자기 영이 기뻐서 그것을 즐겁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과, 그 잡힌 남편이 그 미국 분인데 그 중국이나 자기가 눈만 감으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 글자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 아랍 쪽에 있는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자기가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를 못한다고 그래. 가지를 못한다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아직 끝까지 순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자꾸 이제 역사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하게 보여주시고 해도 내가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분도 자기가 때가 급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 욕심과 유혹이, 그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순종하고 남편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저께도 제 테이블 듣는 그 북가주의 그 프리먼트에 그 유진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예쁜 자매가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 아이 옷을 샀는데 월마트에서, 그런데 맞질 않아서 월마트에 밤중에 그것을 바꾸러 갔는데 밤 12시가 다녔는데 월마트가 사람들이 꽉 찼다고 그래.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요즘 새로 나온 그 저 아이들 보는 책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책을 살라고 사람들이 꽉 쳐서 거기에 줄을 서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포커스를 마치고 마지막 때에 그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이 분별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해 주시는 그 다음 단계가 그 선교의 열정,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에 멀지 오래오래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복음에 전하는 그 열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 10%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은 우리는 우리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내 11조와 헌물을 같이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블레싱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그것을 정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가 불쌍하다고 교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오신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점점 다가와서 시간이 급하시니까 더 빨리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이제 큰 축복을 받을 축복은 예수님 공중 재림 시에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의 비전을 주시고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도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엊그제에도 보니까 그 이란에 있는 대통령이 아흐메디네자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몰래 이제 시리아를 가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 책임자 테러리스트 책임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책임자를 몰래 만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에서도 아랍 전체에서도 깜짝 놀랄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지않아서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뉴스를 들을 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서 또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신부로서 마지막 준비 단장을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맞아들일 그 신부에 대한 그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열정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밤새도록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하려무나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사병이 났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최근에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한 사람이 그 릭 조이너라고 여러분 그 테이프 들으셨죠? 그 CD. 그 릭 조이너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드론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착심이 있고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더 사랑하고 더 정말 그 모든 affection 애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바로 인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돼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신부들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자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아가서의 그 깊은 뜻을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보통 그냥 읽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깊은 충만함을 가지고 읽기 전에는 우리가 근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그 혼인잔치에 올 준비를 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단강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죄를 다 씻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돼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영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이고 마지막 때 준비된 교회의 영이 같은 공통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 준비된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은 많지만 택한 사람들은 극히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들, 많은 교회들들 우리가 많이 보지만은 정말 여기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는 과연 준비가 됐는가? 나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툴툴 털고 그리고 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여러 가지 그 attachment가 나에게 부착물이 많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기억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환난이 닥칠 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6절서부터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그 구약을 통해서 엘리야 선자와 또 신약 초창기에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영의 계속이 그 계승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비하면서 요단의 모습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깨끗한가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받은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큰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외롭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에서 모두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깊은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또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 더 많은 예레미야의 영과 세례 요한의 영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참말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하고 주님 앞에 모두 다 들림받는 우리 아미선교교의 모든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또 그리고 이제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테이프와 CD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